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땅에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이한 설교를 두 번째로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죽는 예술의 좋은 학생이 되는 것에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순종적으로 그의 죽음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에 대한 소망으로 환호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 예술의 좋은 학생이 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는 더 좋은 땅인데 그곳을 소망하고 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본성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힘든 생각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빛난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이별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소망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 그를 위하여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의 제사는 그를 떠나갑니다. 잠시 동안 들판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여행자의 손뼉 소리에 날아가 버리는 새처럼 속인들의, 불경건한 자들이죠, 속인들의 모든 제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예,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부를 쌓아놓으면 무엇합니까? 예,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는 빈손으로 온 인생이고 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세에 죄인을 위하여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기다려야 하는 심판과 맹렬한 진노뿐입니다. 불경건한 남녀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불리워질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죄를 받고 추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 사형을 당하고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과 정결치 못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 단지 도덕적인 자들에게는 죽음이 환영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에게 죽음은 이익이 됩니다. 예,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죽음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이익이 되는 것이죠. 유익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세의 기쁨으로 수천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세는 믿는 자를 위한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내세에는 믿는 자를 위한 황홀한 기쁨의 하프 연주가 있고 한 점 흠없는 순결한 의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세에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고통스러운 수술을 함으로 살 희망을 가지듯이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필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될 날을 기다리는 상속자처럼 결혼날을 고대하는 신부처럼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는 성숙한 모습으로 어릴 적 껍데기를 벗게 되며 갇혀있던 영혼이 그 족쇄를 끊게 되며 주름 잡힌 옥수수 씨앗같이 오랫동안 움츠려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에 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더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게 될 때에 그는 날마다 죽는 예술에 있어서 재능 있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예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예술에 재능 있는 학생이 되려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는 죽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이해와 명료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존재하기를 그친다는 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바보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모든 위로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무덤에서 쉽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며 곧바로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다시금 육체를 갖기 위해 되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얻을 육체는 무덤에 묻힌 것과 형상은 똑같지만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씨앗에서 꽃으로 되듯이 흙에 심어진 모양 없는 구근에서 황금잔처럼 생긴 크로커스가 되듯이 그처럼 육체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돌아와서 육체와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다시 한번 결합되어질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여 만약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였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따라오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이해하였다면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란 속에 섞여서 살아가기에 앞서 여러분은 요단강에 몸을 씻고 새로운 활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죽음의 확실성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지요. 우리는 이 땅에 70년 또는 80년 정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벗어버릴 수 없는 의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여행자이고 방황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을 봅니다. 묘지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잔치집에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무덤은 화로운 잔치상보다 더 나은 위로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 2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살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러분은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는 백합처럼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다 조종을 울려주시며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임을 기억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친구들은 사망의 그늘을 우리에게 드리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속적인 열정들과 광기를 식혀줍니다. 예, 이 표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들의 죽어가는 친구들이 사망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에게 드리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열정과 광기를 식혀준다. 참 인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러한 사망의 그늘이 우리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열정과 광기를 식혀준다고 하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친구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어떤지 아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송장 앞에서 우리는 옷자락을 여미며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육체로부터 그의 영혼이 떠나감 같이 확실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빌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 불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 불멸이라는 것이 없지요. 예, 오직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수많은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행로를 마음속으로 그려봅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이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1년이 지나가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1년은 새들의 노래소리와 꽃들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합니다. 탐스러운 열매와 추수하는 가정의 기쁨의 환호 중에 한 해가 무르익어가지만 곧 늦가을이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가 들려옵니다. 낙엽이 지고 겨울에 휘몰아치는 찬바람 소리와 함께 1년은 끝을 맺습니다. 매일매일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인 허버트가 이 사실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며 아주 밝은 달콤한 날, 땅과 하늘의 결혼식, 오늘 밤 이슬은 당신의 가을을 울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거 시인 허버트가 지은 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조용하며 아주 밝은 달콤한 날. 예, 땅과 하늘의 결혼식. 오늘 밤 이슬은 당신의 가을을 울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예술의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여행자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갈망이 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예술의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